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10월을 앞두고 북핵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14일에서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조 차관은 15일 오전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또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뉴욕과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해 미국 측 인사들과 북핵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진포 해운이 과거 4년 동안 북한과 4천만 달러에 가까운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싱가포르 법원 자료를 인용해 진포 해운이 허가 없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업 또는 기관들과 모두 605차례 4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포 해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기류를 싣고 북한으로 옮기려고 했던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3월 서명한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머레이 맥컬리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뉴질랜드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맥컬리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으로 합당한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수집해온 강제동원 관련 피해 기록물 33만여 점이 지난달 마감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공모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가 직접 나서 전쟁 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은 공식 기록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의 관련 문서를 비롯해 피해자의 증언을 담은 구술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역사를 왜곡하는 라고 주장되는 일본 측의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기록을 포함해 등재 신청 후보 12개를 심사해 다음 달 유네스코에 최종 제출할 후보 두 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식 새해 첫날을 하루 앞둔 13일 동예루살렘 템플 마운트에 있는 알라크사 사원에서 충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사원 안팎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스라엘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이에 경찰들이 사원 부지 내로 진입해 시위대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인도 경찰은 대규모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화학 제품을 불법 보관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한 식당에서 12일 폭발이 일어나 최소 8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3일 도망 중인 라젠드라 카스와라는 이름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가 사고가 난 식당 옆 창고에 광산 채굴륜, 젤라틴과 질소 화합물, 그 밖에 다른 폭발 물질을 보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이 부쩍 늘었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동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한국 측 수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가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일이 걸렸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이 합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 그 남북 적십자의 실무 접촉이 열렸던 것은요, 잘 아시는 대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다음 달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데 합의한 데 따른 그런 후속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례적으로 이 적십자 실무 접촉이 거의 하루 24시간을 회의를 한 끝에 이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덕행 한국 쪽 수석 대표의 목소리로 들으신 대로요. 핵심적인 내용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한이 각각 100명씩 그 상봉을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네.
관련해서는 생사 확인 의뢰서는 9월 15일, 또 회보서는 10월 5일, 또 상봉자 최종 명단은 10월 8일 교환하기로 했고요. 생사 확인 의뢰 대상은 남한 측은 250명, 북한 측은 200명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 사실 그 이번에 그 실무 접촉이 오래 걸린 이유기도 한데요. 인도주의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봉을 정례화하는 문제라든지,
네,
또 서신 교환 또는 화상 상봉,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석을 계기로 한 일회성 상봉 말고도 원칙적인 문제를 좀 논의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례적으로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 합의에 따라서 현재 남북한이 10월 20일부터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들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지난번에 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8.25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말씀하셨지만 이 실무 접촉치고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접촉이 7일 판문점에서 시작이 됐는데 밤새 협상이 진행돼서 합의가 이제 8월 8일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시간이 걸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과거에도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 적십자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개 한 서너 시간, 그러니까 한 반나절이면은 이 실무 접촉 그 협상이 다 끝났고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박 2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이나 걸려서 그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 그 배경에 대해서는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산가족 문제의 그 근본적 해결, 그 상봉의 그러니까 전례와 또 제도화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자리에서 그 남측 대표는 그 생사 확인을 그 하고 또 명단 교환, 상봉 정례와 서신 교환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하자 이 문제를 강하게 그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은 요번 회의는 그 10월에 있는 그 이산가족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에 국한된 회담이니만큼 그런 얘기는 본회담을 열든가 다른 당국자 회담을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해서요. 그 결국 그렇게 저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약 5개항의 합의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서 나가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같은 그 남북 간의 그 근본적 문제, 이산가족 문제, 그 제도와 정례한 문제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여러 차례 그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일은 별로 없었고요. 회의를 하다가 안 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뭐 결렬되거나 뭐 또 지연이 되거나.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끈질기게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오래 회의를 계속했던 걸 보면 아마 남측이나 북측이나 상당히 이번에는 뭔가 만들어야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깔려져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 추석 상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무 준비가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첫 번째 실무 접촉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번에 또 날짜를 잡고 이렇게 하려면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번의 접촉으로 끝내려고 하는 남북한의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이것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1년 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실무 접촉에서 이제 그 일시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봉 규모 그 100여 명으로 하자 각각 100여 명이니까 200명이고요. 이런 거를 합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일단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남측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측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남측의 그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그 후보자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할 후보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남측에서는 약 500명 그러니까 한 5배 해당되는 건데요. 500명을 그 선출을 저 일단 선정을 합니다. 약 한 9월 9일 그러니까 아마 이미 됐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그 이것은 그 무작위로 그 컴퓨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2차 후보자 이 500명 중에서 그 한 절반을 그 후보자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명단을 제출해도 또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또 그 굉장히 또 병환 등으로 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0명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후보자를 100명을 그 선정을 합니다. 아, 그 기준은 그 북한에 또 직계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쪽에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돼도 그 북한에서 이미 돌아가셨거나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자를 선명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남북이 최종 그 100명씩 최종적인 명단을 그 교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는 겁니다.
네. 이번의 경우에도 그 상봉을 하겠다고 신청한 그 전체 수에 비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그 인원은 그야말로 얼마 안 돼서 100명 뭐 200명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극히 적은 숫자에서 경쟁률로 따지면 정말 몇백 대 1의 그런 그 경쟁률이 되는데 이렇게 남북이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하기로 한 이 규모 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게 참 정말 그 한국 측의 경우만 해도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면서 이 상봉을 신청한 인원만 13만 명이 좀 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13만 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분은 6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절반이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25로 헤어졌다면 최소한 뭐 70살이 다 됐고요.
네.
이 젊은 경우가 70살이고 90살 넘은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세월이 1년이 뭐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100명씩 이렇게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는 정말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10분의 1도 상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번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돼서 상봉 행사가 열린다 해도 말이죠. 이 한국 정부의 통일부 차관이 최근에 밝힌 통계를 보면요. 2000년 이후에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15년간 그러니까 총 19차례밖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1년에 한 차례가 조금 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차례 정도죠.
네.
이 규모로였습니다. 그리고 화상 상봉이 7차례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이 남북한을 합쳐서입니다.
네.
2만 명 정도가 이 상봉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이 가족 수로는 4천 가족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것도 남북한이 합쳐서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되고 또 화상 상봉도 하고 또 서신 교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에서 이런 절박한 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에 100명씩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는데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요. 그 지금 약 6만여 명이 그 남측에서는 그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고 명단을 이미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서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6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1년에 한 100명씩 지금처럼 만난다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전체로 다 가족을 만나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그 속도라면 600년을 기다려야 다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다시피 그 워낙 지금 고령화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1년에 뭐 잘해야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상봉 방식 이런 걸 바꿔야 된다 그런 건데요. 그 얘기는 뭐 이미 그 해법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그 생사 확인을 위한 그 명단을 교환을 합니다. 이미 그 한국은 이미 다 이거를 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 뭐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만일 명단 이런 게 있다면요. 양측 남측과 북측 정부 간에 이 명단을 이미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봉을 이렇게 무슨 정치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해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 그 매주 만나든가 뭐 매월 만나든가 그 정례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 대개들 그 6.25 때 넘어오신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이 뭐 많기 때문에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으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생사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상 상봉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비디오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앞에 나와서 화상 상봉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렵다면 서신 서울과 평양 간의 주소를 서로 알아서 그 헤어진 가족 형제 친척 간에 서신 연락을 하자 이런 그 해법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산 가족들의 고령화 문제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5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태어난 분이 65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서서 그 한국 측에서만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이 13만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6만여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만여 명 조금 넘는 분이 생존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80대 이상이 50%를 훨씬 넘습니다.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90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대는 좀 젊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70대 분들은 6.25 전쟁 때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도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절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고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선정 기준 아닙니까?
네.
직계가족이어야 되고요.
예, 예.
이렇게 고령화된 분들이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이 시급한 일인데 현재 이런 100명씩 하는 한 차례 이런 상봉 행사로는 정말 하세월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1년에도 벌써 적지 않은 인원들이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도주의 사안으로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고요. 관련해서 이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서독도 2차 대전 직후에 그 한반도처럼 분단이 됐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이 됐지만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동서독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화상상봉뿐만 아니라 또 서신교환, 전화, 그리고
네.
특히나 고령의 분들에 한해서는 국경을 넘어서 원하면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독과 서독 당국이 인도주의 조처를 취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은 그런 말하자면 애절한 사연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에 비해서는 정말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남북한도 바로 이런 이산가족 문제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남북한 당국이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이산가족 문제를 다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그 지렛대로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산가족은 이산가족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10월 20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질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 다름이 아니라 뭐 저 이산가족 문제가 그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정치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는 그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은 이미 뭐 열병식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밖에도 그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10월 10일을 기해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많은 전문가들 관측 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은 남북 간의 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또 이와 별도로 그 대북 전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마다 그 한국에 있는 그 탈북자 단체들은 그 노동당 그 창건일을 기념을 해서 그 전단을 뿌려왔는데요. 또 만일 이번에도 그 전단을 그 북한으로 대량으로 뿌린다면은 북한이 또 지난해처럼 또 고사총 이런 것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긴장이 고조되면 그 이것이 바로 그 10월 20일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보다 열흘 전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열흘 뒤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아남팍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번 그 합의에 대해서 미국도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전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 대화 자체를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미국에도 한인 이산가족,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못 만나고 있는 케이스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네.
몇 차례 결의안이 통과됐고 또 미국 적십자사가 그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실 한국에서도 이산 가족들이 남북한의 합의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이산 가족들은 더더욱 이런 어떤 제도적인 수준에서 북한 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도 남북한이 인도주의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을 늘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북한 출신 그 한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고향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이었는데 거기는 갈 수 없게 됐고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살았지만 거기는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니까 정말 내가 나중에 죽어서 묻힐 데가 어디냐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분들의 심정도 참 좀 서글픈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일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남북 간의 그 최초의 그 이산가족 상봉은 그 1985년에 그 한번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서 그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0년부터 그 지난해 2월까지 비정기적으로 그 19번 상봉이 이루어졌고요. 대부분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봉자 수는 1965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그 한 번에 그 100명, 200명이 상봉하는 그 행사로서는 그 이산가족 문제를 도저히 그 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그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전체 명단을 교환을 하고 좀 대규모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이 8.25 합의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남북 당국 간의 회담도 재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좀 돼가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남북 간 당국 간의 회담은 이산가족보다도 먼저 이 8.15 합의의 첫 번째 항입니다. 이 남북 간 당국 간의 회담을 열고 그것도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당국 간 회담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요. 네. 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인도주의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선 한국 측이든 아니면 북한 측이든 이 당국자 회담을 먼저 제안해서 여기에 상대방이 호응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어느 쪽에서도 이 당국 회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 한국 정부가 먼저 당국 회담을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빨리 남북 관계를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국 간 회담은 합의 이후에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화해 분위기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 관계를 그 살얼음판을 걷는다 이렇게 그 비유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산가족 준비가 되는 등 그 일종의 그 훈풍이 불고 있지만 그 뒤면 이면을 그 자세히 보면요. 그 두 가지 그 커다란 악재가 있는데요.
네.
그 하나는 그 대북 전단이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의 그 10월 10일을 그 전후로 한 그 장거리 로켓 발사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문제가 그 삐끗하게 되면요. 그 지금 같은 그 훈풍 분위기는 하루간에 바로 끝나게 되고요. 상당히 그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남북 관계의 큰 그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통일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였나요? 통일 대박이라는 발언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통일을 늘 강조해 왔는데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통일 관련 발언이 부쩍 늘었습니다.
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이 평화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이런 말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평화 통일과 관련한 논의, 통일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인 것 같은 그런 네.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한 발언이었고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이어서 서울에서 안보 대화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도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한반도 통일은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부 한국 언론 보도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공개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그 발언에서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다.
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배경이 어떤 건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번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사실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통일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요. 특히 통일 문제를 중국과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배경이 어떤지 이제 모르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구체적인 데까지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는지 과연 배경이 뭐라고들 생각을 합니까?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그 통일 대박론처럼 통일을 뭐 강조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네. 그 이번에 그 9월 3일 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그 전승절 열병식을 보고 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관련 발언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그 빈도가 그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핵과 뭐 인권 문제는 그 통일을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에 띄는데요. 따라서 뭐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그 통일과 관련 한반도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얘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많고요. 참고로 이번에 사실 그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에 대한 한 그 항목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장래의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그렇게 과거에 그동안에 나왔던 그 한중 정상회담의 뭐 그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두 정상 간에 뭔가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간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게 있나요?
그 사실 이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내에서 사실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박 대통령이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통일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나눈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북한을 자극 필요 없이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그런 비판적인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중국 측은 중국 측의 그 시진핑 주석 발언은 한국 청와대 그 발표를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국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사실 통일과 관련해서 한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민족이 서로 평화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당장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래의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6자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라는데 또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일단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데는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견해를 같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통일 문제를 지금 북핵 문제 해결에 말하자면 근원적인 방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판론자들은 이 얘기는 그러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통일 문제는 결국 당사자가 남북한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 통일을 시진핑 주석 그 중국 정부 당국과 논의한다는 것이 좀 본말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좀 그 시선이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한국에서 이 대북 정책을 제시를 할 때 그것이 양쪽에서 만나서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방적인 그 발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북한에서 어떤 반응은 있었습니까?
네,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다. 그 북한의 그 대남 그 부서죠. 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저희가 조평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그 조평통이 그 지난 8일 논평을 냈는데요. 그 박 대통령이 그 중국 가서 한 그 통일 외교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언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그 북한이 그 박근혜 대통령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해 온 거에 비하면 그렇게 뭐 높은 아주 강한 수위의 그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최근에 늘어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발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12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이 70주년을 기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최근 한국의 국방외교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발언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국회에서 그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이 북한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관련해서 어떤 그 도발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관측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이번에 남북한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극적으로 합의가 마련되기 전까지만 해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네. 하는 그런 관측이 유력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분위기는 좀 바뀌었지만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 한민국 국방장관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이 그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장거리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부분은 윤병세 외교장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한민국 국방장관은요, 이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의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38로스 이것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있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38로스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데요. 38로스는 최근 그 8일에 그 북한의 영변 핵시설 두 곳에서 플루토늄 생산 준비로 의심되는 활동이 포착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우라늄 농축시설이 두 배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IAEA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그 38로스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그 보다 큰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그 증축시설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를 과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쏘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내세우기는 인공위성을 그 발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그 시험이다.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일종의 그 기술 습득을 위한 이제 그 시험 발사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들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 북한의 요즘 이런 움직임 또 38로스의 이런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예, 38로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장거리 로켓 그러니까 북한 서해 발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로켓이든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확정적인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네. 사실 준비는 언제나 북한이 해왔던 것이고요.
네.
또 핵실험도 말하자면 북한이 공언한 대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이라는 병진 노선을 말하자면 주요 정책 노선으로 표방을 하면서 또 핵무기 소형화, 또 다종화, 경량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실험도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해서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탄두에다가 위성을 달면 인공위성을 달면 인공위성 발사지만 로켓 발사가 되지만 또 거기다가 핵탄두나 이런 것을 달면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특별한 어떤 합의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든지 또는 핵실험을 유예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은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그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그 갈등 상태가 상당히 고조되면은 이런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위협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10월 10일 행사 또 여기와 관련돼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의 여부 그야말로 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오늘은 남북한이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또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관련된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에, 고향은 물장수라고 소문이 난 함경남도 북촌이에요. 북촌. 네.
지난 2009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나영 씨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겨울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피를 100g 뽑으면은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쌀이 1kg가 60원이었을 때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중국 땅에 가면 먹을 것도 거저 얻을 수 있고 피를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열차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 딱 사다리 타고 두 명 딱 올라갔는데 얘들
하지만 강 너머 중국 땅에서는 도망자로서의 불안한 삶만 가득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김나영 씨는 조선족인 척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중국 청도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인들이 하는 소개소가 직업 소개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자리 찾아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나무 씨는 차 싣고 같이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신발 공장에 밥하는 아줌마가 됐습니다.
조선족이라 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중국말도 알아들으니까 아, 저 여자를 사무실에 와서 자제를 싸우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던 김나영 씨는 곧 공장의 자재 담당자가 됐고 어느 날 사장님은 김나영 씨에게 공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며 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나영 씨는 자신은 조선족이 아니라 탈북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조선족이 아닌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고 당신 이제부터 내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니까 당신 이제부터 이 신발 공장 사장이 당신이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6년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은 김나영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 공장 당신 해라. 당신 이제 당신 공장이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숙소에서 짐 자기 차 가지고 와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자기 있는 그 아파트 왔잖아. 그 다음부터 둘이 동거하는 거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할 부모님도 중국 땅에는 없었고 숨어 살아야 하는 탈북자라는 고백에도 자신을 인정해준 사장님 집으로 나영 씨의 짐이 옮겨졌습니다.
3일을 살았는데 하루는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하냐면은 자기 통장이고 도장이고 다 나를 주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중국 돈으로 12만 원 있는 거예요. 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내가 그때 월급이 1,200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근데 중국 돈 12만 원이 그 통장에 있고
김나영 씨의 100달치 월급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버는 족족이 그 통장에 넣어줄 테니 공장이니 자재니 모두 원하는 대로 운영해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김나영 씨는 그렇게 꼬박 날밤을 세웠습니다.
그때 내가 북한을 나온 지 내 6달인가 7달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 돈을 쥐고 뛸까? 나 이제 중국말도 잘하겠다. 기차 못하냐? 장배까지 찾아가서 압록강 건너가면 이 돈이 어마 중국 돈 200원 때문에 내가 피팔라 넘어왔는데 12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나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애아버리 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다 해서 용서를 당자금으로 통일거리 건설하는 아파트 이 자금을 써주세요. 이렇게 당자금으로 바치면 용서가 됐어요. 그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수용소 행위 분명한 반역죄도 무마시킬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국경을 넘는다면 조국의 영웅으로도 환영받을 수 있고 어머니와 형제들과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가면 나는 평양시 시민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기부를 많이 하면은 시민이 될 수도 있겠고 2만 원 가지고 돈 바꿔서 내가 시집 가고 뭐 하고 내가 팔자로 고친다. 응? 이거 들고 뛰는 거다. 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생각 돼가서 옷은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신랑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맡겨준 사장님의 잠든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공장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를 만났다고, 배우자를 잘 얻었다고, 이제 돈 벌고 잘 사는 일만 남았다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려 했던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쪽으로 막 평양 쪽으로 막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이 사람 쪽으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앞이 좋은 거는 저는 안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엄마하고도 통화까지 다 했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막 이러고 보니까 완전히 막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못 떠나. 그날 저녁에 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벽에까지 침대에 있는데 그냥 불도 안 켜고 그냥 이러고 기대고 앉아있다가 이제 나를 밝혔거든요.
아침이 되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싹 정리됐습니다. 부엌에 서서 남편을 위한 해장국을 끓이는 아내의 모습. 그것이 김나영 씨가 내린 고민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를 북한 사람이고 알고도 쫓아 안 보내고 나를 자기하고 살 것을 진짜 사장 사모님까지 만들어줬는데 내 이런 남자 배반하고 북한 가서 내 잘 되면 얼마 잘 되겠냐. 평생을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속 쓰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장국 끓였어요. 그리고 신랑한테를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내가 이 돈 띄고 뛴다고. 그럼 무슨 봐서 내니 뭐 맡기겠어요? 그 다음부터 신랑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 야, 내가 뭔데 자기 돈 재산을 다 낸 뒤 맡기냐. 이 바보 같은 이 미련한 사람아.
안주인이 자리를 잡은 공장은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술술 잘 돌아갔습니다. 자재 담당자였던 김나영 씨는 사모님이라고 불리게 됐고 천군만마 같은 조력자를 얻은 남편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래처 사람들 또 친구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해서 아내 김나영 씨의 내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맨날 바이어들 취급하다 보니까 방마다 이제 방이 세 칸이에요. 중국은 방이 많죠. 방이 세 칸이었는데 방마다 내가 이제 막 손님 맞아야 되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탄다면 새벽에 일어나 해장국 끓여주고 우리 신랑이 또 뭐라 하냐면요. 북한 여자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저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 남편한테 하듯이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양말 벗어서 집어던지고 자잖아요. 양말까지 다 빨아서 그날 말려가지고 그 방에다 다 그 라제딴 데다 다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 해장국 먹여서 그렇게 바이어들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아침 출근할 때 막 구두 막 닦아주고 나는 밥 안 먹고 앉아서 구두 닦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먼저 출근시키고 뒤따라 이제 밥 한 술 먹고 애를 유치원 보내놓고 나는 또 출근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어느 날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공안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김나영 씨는 갑자기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7살 난 딸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망을 쳐야 했고 남편도 일단 피하고 보라고 아내와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국경 넘다 보니까 공장이 돌아 못 가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내가 그동안 다 막 거래차하고 거래하고 모든 거 하다가 지는 놀라만 다녔던 남자가 말도 안 돼요. 중국말도 안 돼요. 내가 다 통역을 해줘서 11년은 있다고 하는데 중국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중국 거래처들이 와서 말하는데 통해야 말이지. 사모님 어디 갔냐고. 로바냥 오라 그러라고. 로바냥 없다고. 어디 갔냐고. 말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 통화도 못한다. 아, 로바냥이 폴라 했구나. 도망갔구나. 네 마누라 네 돈 가지고 도망갔다. 연락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반양이 내가 돈 주고 달아난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얘들이 거래처가 와가지고 완전히 돈 내놓으라고. 이 상품이 나가야 하나 계약금 맞이 들어와야 하나 돈 주게 됐는데 달아났을까요? 이 물이니까 너 이 새끼 돈 내놔라고 한국 새끼 돈 내놔라고 얘들이 이거 죽이겠다고 막 칼 가지고 묻어버리겠다고
남편은 아내와 딸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 빈털터리 빚쟁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급기야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나 이렇게 잡혀서 살아서 못 나갈 것 같다. 그 같이 살던 여자 이렇게 돼서 내보냈는데 너무 갑자기 이제 공안들이 공장 닥치다 보니 갑자기 도망치다 보니까 이 수습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지금 다 물건 나가던 것도 지금 다 중단이 되고 애들이 일 다 안 하고 이렇게 되고 공장 다 자재 들어가고 생산에 신발 다 들어가고 미신기 200대 다 실어가고 완전 나 지금 잡혀서 못 나간다. 돈이 얼마 있어야 나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손산이 하나 있던 거 팔았어요.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은 살아서만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팔아서 목숨값으로 내어놓은 부모님은 어떻게든 한국에만 돌아오면 살아갈 길이 있을 거라고 남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너 임마, 다 팽개치고 니만 살아서 나와야 된다. 너 장손이다. 너 살아 나와야 된다. 이제 공장이고 나발이고 다 걷어치고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신랑이 계약금 좀 받은 거 가지고 거래처들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날 잡아라 하고 그냥 몽땅 다 내 살던 짐이고 뭐이고 뭐 애고 뭐이고 다 짐 다 그냥 우리는 세 명이 그냥 몸만 온 거예요. 나는 딸하고 데리고 국경 넘고 신랑은 그냥 집도 다 못 들어가니까 그냥 여권 그 가방에 있는 그 여권만 딱 하나 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그 밤으로 한국 나와버렸죠.
하지만 남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 없이는 걱정을 덜 수가 없었고 술 없이는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밥 안 먹고 맨날 먹고 그 빌라 꼭대기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 하고 아버지 엄마가 24시간 교대제로 묶어놓고 이 침대다 묶어놓고 지켰대요. 그냥 죽는다 가라 그 울쭉이 아니라 그냥 자살해 죽고 싶은 그 정도였나 보죠. 술 안 싸다 주면 막 집이 다 둘러맞으니까 엄마는 무서워서 나가서 또 술 또 싸다 주고 술 먹으면 또 디베다 자고 또 깨면 또 내놔라 하고
캄보디아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한국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던 긴 시간 동안 김나영 씨도 남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누라는 어디 간지 연락도 안 되지. 그게 이제 국경 넘어서 캄보디아에서 석 달 있었지. 국정원 조사받는 동안 또 시간이 있었는데 연락을 절대 바깥하고 안 시키잖아요. 그 다섯, 여섯 달 동안에 연락이 없으니까 이거 어디가 죽었다 마누라도 건너다가 지금 그냥 새끼 데리고 어디 국경에서 붙들려 죽었구만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 못 아냐 죽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